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또한 사완이 종이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등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자세요, 태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 안의 삶, 구체적인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 이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바를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 안과 밖에서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는데, 첫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다섯 가지의 영적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1절에 8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같이 한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 이 말은 상당히 쉽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신앙생활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 각기 개성과 성격과 경험과 모든 면에서 다 서로 다른 그런 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것은 마치 공산주의자들 같은 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자들도 마음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결같은 획일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공산주의자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한 생각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면 속에서 자기들 생각하는 바를 보면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그냥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져라, 동의하라 정도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생각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준의 요구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분들과 마음을 같이 생각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같이 살고 계시는 부부 가운데서도 경우에 따라서 마음이 같아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것도 부부가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각기 다양한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같은 마음을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둘째치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같은 마음을.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같다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exactly 나도 똑같이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아니겠죠. 우리는 어차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각기 다른 개성으로 다른 것을 추구하며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 안에서 뜻을 같이 하라. 이것은 똑같은 뜻이 아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연합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도 서로 동의하고 연합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하는 삶, 하나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되는 연합하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생각과 뜻이 맞춰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포커스해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그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한 생각으로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하나 되는 삶은 오늘 8절에서도 보십시오. 8절에서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live in harmony 이라고 쓰여있어요.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one another. 서로 더불어 하모니 가운데, 조화 가운데 살아가라. 서로 여러분들이 이 조화 가운데 하모니를 이루며 하모니 속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팀워크를 이루며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은 하모니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장과 생각을 포기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목적 지향적인 삶입니다. 그 삶은 바로 한 마음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 때 내가 과연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다른 지체와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저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노력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어그리하고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삶을 살고 이렇게 연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리스도를 향해 한 공동체가 시작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오순절 다락방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각기 다른 모양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령님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났던 현상 결과들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다 서로 나눠주고 같이 사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마음을 같이 했다. 너 거, 내 거, 다른 사람의 거, 소유를 네 거 내 거라고 하지도 않고 다 나눠주며 공유하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실천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day by day continuing with one mind, 한 마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목적 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 초대 공동체 안에서 없었던 그들의 삶이, 서로 다랐던 삶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모습으로 변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가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 몸을, 하나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과 또 한 가지 이루어지는 경험은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증거합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 되어서 그들이 기도하고 한 지체로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는, 이러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고 이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 그게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힘으로 하면 불가능해요. 여기에 나와 있었던 우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을 체험했던 오순절 성령을, 저기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함으로 이 성령을 받았던 이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령 없이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 절대 하나 되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지 않고 성령 없었을 때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성령 받은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분쟁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는 분쟁하게 합니다. 괴를 깨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연합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수준 높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 성령님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 되는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된 자들의 특징이 그 다음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된 자들의 특징,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기서 보면 영어 성경을 우리가 좀 보면은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딱 찍혀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 세미콜론이 딱 찍혀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있으면 Be sympathetic, 동정하라, 체휼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간의 지체 가운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삶, 서로 조화를 이루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이 무엇이냐? 첫 번째, 체휼한다. 개혁성경은 체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씀에 동정한다고 했죠. 이 동정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심파데우스라고 돼요. 심파데우스. 심파데우스라는 이 심이라는 앞에 신과 파스코라는 말이 붙어있는 합성어로 된 말인데 이 심이라는 헬라어는 함께라는 말입니다. 파스코라는 말은 고통을 받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감수하고 고통을 받는다. 그것이 동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동정이라는 의미는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받는 것이 바로 동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어의 sympathy, sympadeus, sympathy, sympathetic 비슷하죠? 그것이 바로 동정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뿐만 아니라 이 한문에서도 보면은 체휼이라는 단어로 개역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체휼이라는 이 체자가 몸체라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몸체. 그 다음에 혈이라는 이 체휼 중에서 휼이라는 말은 마음 신변의 피혈자를 쓰고 있어요. 마음 신변의 피혈.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몸과 마음에 피가 있다. 몸과 마음에 피를 느낀다. 여러분 몸과 마음에 무슨 피를 느낍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과 마음에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형 문자를 이 한문을 보면서 이 상형 문자 중에서 어떤 그 문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상형 문자를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도 그럴듯해요. 이거 몸과 마음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느끼고 살 때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체휼할 수 있다. 바로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예수 보혈의 끈끈한 피로 말미암은 그런 정을 느낄 때만이 우리가 동정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피로 한 피 맺은 형제 자매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체휼이요 동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동정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서로 동정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한 피로 인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체휼하고 바로 다른 사람의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동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한 마음을 이루는 사람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체휼하며 동정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 사랑에 해당되는 필로스와 형제에 해당되는 아델포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형제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결속시키는 그런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윤리적인 덕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혈로 말미암아 형제가 된 자들이 나누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보면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마음을 다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동정하고 체휼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넷째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나 동정심을 나타낼 때 말하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기다 또는 긍휼이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을 영어로는 compassion, compassionate, 긍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하실 때 단순히 그냥 기적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무리를 불쌍히 보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했을 때 꼭 이런 기적의 역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긍휼히 보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 무리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으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또한 마지막으로 겸손하다고 마지막 덕목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많이 겸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고 겸허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덕적인 측면에 우리는 겸손으로 생각합니다. 유교의 그런 어떤 사상에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들은 이런 겸손을 유교주의적인 생각에서 겸손을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은 이 성경적인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데서 오는 것이 참 겸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리적인 면을 뛰어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에 보세요. 예수님의 겸손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겸손은 그 자신이 하나님과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내가 다른 형제자매나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동등됨을 취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저에게는 없고요. 어떻게 나를 똑같이 대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나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대우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보다 더 뛰어나고 보다 굉장한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나를 똑같이 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별로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이 우리들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개와 돼지나 뭐 이런 우리가 정말 저런 짐승, 더러운 짐승으로 변하는 것과 거의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피조물이지만,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전지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풀과 같은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 하찮은 존재가 바로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타나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낮춰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긴 정도가 그분의 겸손이 아니라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참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며 사는 그런 삶이 참 겸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다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영심으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다툼이라는 말의 영어 성경에 보면 selfish ambition이라고 써 있어요. selfish ambition이고 허영이라는 말이 vain conceit라고 써 있어요. selfish, 이기주의적인 ambition, 공명심. 이기주의적인 공명심,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selfish ambition을 가지고 주님 주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vain conceit, 헛된 자부심, 자만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복종, 그 말씀에 예수님같이 복종하는 자세가 없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기주의적인 공명심과 결국은 헛된 자만심으로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정말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이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낮게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시읒받침입니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읒받침을 하지 마세요.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거.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낮은 사람으로, 한심한 사람으로, 못한 사람으로 그게 지읒입니다. 근데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분. 근데요, 정말 자기보다 정말 나은 사람을 낮게 보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아, 저분 참 귀하다. 저분 참 괜찮다. 저분 참 뛰어나다. 저 모든 면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본이 되고 정말 신실하고 나은 분을 볼 때 아, 저 정말 나은 분이다 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좀 낮지도 못하고 좀 부족한 면이 아직도 있어요.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낮게 보는 게 진정 낮게 보는 거예요. 시옷으로 보는 게요. 좀 부족한 사람을 나보다 좀 낮게 볼 수 있는 마음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겸손과 섬김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한심하게 봤다면 저런 것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건만 정말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정말 무지몽매한 저희 한심한 인간,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한심한 인간들이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사람들은 교만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 인간을 보고 볼 때 그분의 측면에서 우리를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정말 한심할 거예요. 근데 한심하게 보지 않고 긍휼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복종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이 여기는 거, 그런 것을 언급하다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겸손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만큼 마음을 다하는 것과 겸손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이 자기를 죽이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겸손과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회복이 되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초대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건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바깥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대하는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고 일부 때 제가 설교했더니 악을 악으로 자기는 안 갚는다. 제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여러분들 좀 시원하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성도님은 도리도리 하시면서 악을 악으로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수준이시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악을 악행을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것을 했어요. 악하다고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애매하게 욕을 했어요. 여러분 얼굴에다가 직면에 앞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욕을 해도 사람들은 힘들어하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랑 어떤 관계였었는데? 나랑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아니, 알고 봤더니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했어? 하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욕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듣거나 뒤로 듣거나 다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욕을 들었을 때 욕을 욕으로 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LA에서 그런 제가 들었는데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LA에는 여러분들 노인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 노인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나이 드신 연로하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좀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1층, 2층에 이제 같이 사시는데
이제 권사님들이 어떤 싸워가지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셨는지 1층에 있는 권사님이 2층에 사시는 권사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김권사 하면서 김권사 니은 하고 뭐 싹 했다는 거예요. 니은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김권사 니은 뭐라고 막 하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쫙 연속적으로 막 욕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위층에 있는 분도 화가 나가지고 이 이권사 뭐 누구냐고 막 하고 또 니은 뭐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댔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었던 어떤 성도님들이 자기는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권사님들이 왜 그냥 욕을 하려면 그냥 이름을 부르고 욕을 하지 왜 하필 권사 뭐 하면서 권사 누구누구누구 하고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욕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우스갯소리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젊은 사람도 같아요. 우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타이틀도 있고 직분도 있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지만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조금만 화만 내도 그렇게 욕을 욕으로 갚아주고 악을 악으로 갚아주기를 너무너무너무도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을 선으로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데는 너무 인색한 우리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기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악을 악으로 했어요? 악한 일을 했고 욕을 했는데 그 욕을 했는데 여러분이 받고 화가 나지 않고 그냥 오히려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화를 확 낸 거예요.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쁘고 정말 악행을 했는데도 그 권한을 받으면서 묵묵히 화내지 않고 다 받아주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환도 그랬죠. 사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2장에서도 봤을 때 선을 행함으로 권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2장 21절에 여기 똑같은 부르심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권한을 받아도 이것을 묵묵히 참고 이렇게 하면 아름답다. 그래서 이런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왜냐하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천국의 복이죠. 이 복은 그냥 복이 아닙니다. 이어받는다는 것은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라고 영어 성경에 쓰여 있죠.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업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똑같이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하지 아니하고 위협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만약에 악으로 하면요 욕을 욕으로 갚아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에게 악을 하고 욕을 하면 똑같이 욕을 하면 여러분이나 제나 똑같은 죄를 짓게 돼요. 누가 저한테 욕을 했죠? 그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욕을 해주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를 받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1차적으로 먼저 욕을 한 것은 잘못했어요. 그러나 후차적으로 나도 욕을 했기 때문에 욕을 했다는 점에서는 똑같고 미워했다는 점에서는 똑같고 악을 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너의 그런 모습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삶 바로 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바로 이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든 이런 자의 삶을 사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긍정적인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을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냐면 혀를 금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 이 거짓이란 말은 괴유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괴유리란 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거나 해치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삶은 첫 번째가 이런 부정적인 이 죄악된 말을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 괴유란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말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을 다 우리는 처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 비방하는 것 헐뜯는 것 중에서 여러분 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이 로마서 1장 29절에는 이 죄의 형태를 이렇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요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러분 여기 수근수근하는 자는 가십입니다. 가십.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십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들 바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 죄의 심각성이 우리는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죄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32절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다라고 한대요. 여러분 죄는 그런 의미에서 크고 작은 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죄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죄 좀 더 작은 죄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자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죄를 하나님을 잘 인식한다는 것은 죄를 잘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입술로 괴울 거짓말, 악한 말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근데 이렇게 그치지 말라고 하면서 단서가 한 가지 나옵니다. 왜 이렇게 그치지 말라고 하십니까? 10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생입니다. 좋은 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심판의 날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는 좋은 날이겠지만 이것은 영생의 좋은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가올 세계를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러한 좋은 날이 있을 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또 한 가지 권면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쫓으라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고 마음을 다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괴유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냐고 나쁜 말, 나쁜 행동, 악을 행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나는 악한 말은 거짓말은 괴유를 내가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근데요 여기서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화평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 화평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평을 구한다는 것은 저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평을 구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의 삶입니다.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없는 곳에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만들어내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도 blessed are the peacemaker, for they shall be called the sons of God.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라고 자신의 그런 이름이 붙여지는 칭호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 너도 하나님의 아들,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괴유를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구체적인 것 이상의 나 삶을 살지 않아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정도, 죄를 짓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그냥 나는 중간에 있을래,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피스메이커의, 화평케 하는 자의 삶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좀 전에 제가 말씀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신지 아세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셨어요. 어떤 피스메이커죠? 죄에 대한 피스메이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항상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는 peace offering이죠. 이 peace offering의 목적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화목제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자였는데 바로 자신을 드리시면서 바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완전히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화목해 하시는 이 피스메이커로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화목해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을 구하며 그 다음에 그것을 따르라. 영어 성경에는 pursue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추구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화평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화평은, 피스메이커는 괜히 남의 일에 참관하다가 뺨맞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자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그러한 바울사도의 권면입니다. 주의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아까 8절 9절의 삶, 이런 부르심의 삶,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않는 이런 부르심의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만이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왜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의 눈, 의인을 향하신대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기를 원하세요. 여기 보면 의인을 향하시고 간구에 기울이신다. 누구에게?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의인이세요? 그러면 의인의 삶을 살고 계세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 8절에서 쭉 되어지는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응답 받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안 되시는 적 있어요? 기도응답 받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기도응답 받는 비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주의 눈은 여러분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여러분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합니다. 언제 간구하실까요?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하실 때, 화평을 피스메이커로 사시고 악한 말을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을 갚지 아니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삶,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주신대, 돌봐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그의 간구에, 의인들이 간구하는 그 간구와 간청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는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이것은 주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여 대하신다. 대하신다는 건 against,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징계는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한 징계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계는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간구하시는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든지,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심판하시든지, 그런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돼요. 이 12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속성을 더 알면 알기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며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겸손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형제를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을 갚지 않냐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입을 그치며 모든 악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향해서 화평을 구하는 피스메이커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며 은혜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